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차관이 13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와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사무차관과 약 2시간 반 동안 회담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 차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와 탈북민, 그리고 이산가족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 차관은 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이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전투기가 13일 러시아 군용기 3대를 차단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당시 확인되지 않은 항공기가 러시아 도시인 칼리닌그라드에서 날아와 폴란드 내 나토 관할 지역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덜란드 F-35 전투기 2대가 러시아 전투기를 따라붙었으며 이후 다른 나토 회원국에 대응 조치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문제의 항공기 3대가 러시아 소속인 것으로 식별됐으며 당시 수호 27 전투기 2대가 일류신 항공기 한 대를 호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항공사령부도 이날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토 항공사령부는 트위터에 러시아 전투기가 국제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네덜란드 전투기가 독일의 지원을 받아 이들을 뒤따라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한 몰도바가 14일 일시적으로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러시아 민간항공국은 몰도바 민간항공국은 이날 오전 11시 24분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공을 폐쇄한다는 경보를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보냈습니다. 당국은 약 3시간 반 뒤인 오후 2시 47분 추후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한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러시아 RIA 통신도 공항에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몰도바는 지난 10일 러시아 미사일 한 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러시아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13일 러시아가 몰도바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산두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의 사망자 수가 13일 현재 3만 9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내 사망자 수는 3만 3천여 명, 시리아 내 사망자는 5,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터키 남부에서는 18세 남성이 건물 잔해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CNN 튀르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터키 카흐라만 마라슈 지역의 주거용 건물 잔해에서는 21세와 17세 형제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저기온으로 인한 추위 때문에 추가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전략비축유 2,6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선 2015년 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앞서 에너지부가 지난해 1억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비축유 방출을 중단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에너지부는 원유 방출 수익금으로 다시 원유를 사들이는 등 비축유를 다시 채워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3억 7,100만 배럴로 이번 방출 이후에는 3억 4,500만 배럴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날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으로 국가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오는 3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를 아십니까? 연인과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친구와 이웃 사이의 우정 등을 아주 작은 선물로 인사하는 일종의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발렌타인스데이인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서양 중심의 오랜 문화입니다만 요즘은 동양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즐기는 문화가 됐고요. 초콜릿이나 꽃, 장신구 등을 선물로 준비하고 근사한 식사 등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상품평을 전문으로 하는 트러스트 파일럿이라는 업체가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그 설문조사는요. 올해 미국의 발렌타인데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응답자의 약 40%는 올해 발렌타인데이를 위한 예산을 잡지 않았다고 하고요. 4명 중 1명은 이날의 특별한 행사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쓸 비용이, 돈이 올해는 더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인과 가족과 함께할 외식비도 또 발렌타인데이 선물의 대표격인 초콜릿도 8에서 12%가 올랐습니다. 이미 높아진 그 부담이 된 가스료, 집값, 식료품 물가가 발렌타인데이를 즐기던 여유를 얼어붙게 했고요.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발렌타인데이에 쓰던 비용을 올해는 자동차 연료비, 식료품 구입비 등 필수 생활비에 보탤 것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D에 이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2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4도 맑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지만 자강도와 양강도 등 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함흥과 원산, 장전 등 동해안 지역으로 가끔 눈 내리겠는데요. 1에서 3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청진과 선봉 등 함경북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26도에서 영하 4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5에서 3m, 먼바다는 오전에 4m까지 일겠고요. 서해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동해와 서해 모두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사이,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함흥은 영하 7도에서 시작해서 영상 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원산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청진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사이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24도, 낮 최고 영하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필리핀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미국제 순항미사일을 대거 구매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은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시작하지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까?
네. 오는 24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이 나토 30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 모였습니다. 이 장관들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 또 군사 전문가들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쯤을 지음해서 대공세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3일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의 폭격과 지상 공격이 이미 대공세가 시작됐음을 알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이 매우 중대한 시점에 열린다면서 이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서방에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뤄질까요?
네, 의제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시급한 게 이 지상 지원이며 전투기 지원은 가장 시급한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또 지금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이 전차나 이 다른 중화기 지원을 약속한 나라들은 이걸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전쟁이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무기를 쏟아붓는 소모전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나토 사무총장은 이런 지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예, 이 전쟁이 무기를 갈아놓고 있는 소모전이자 물류전이 되고 있다고 이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탄약과 연료, 장비, 기타 부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건데 한 나토 관리인은 로이터 통신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이 생산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탄약과 포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약 비축량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해서 이 끔찍한 전쟁이 난 지 1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터키가 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러시아의 다음 표적이 몰도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마이야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13일 러시아가 자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몰도바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음 계획으로 세르비아나 벨라루스 등지에서 온 군사훈련을 받은 공작원들을 몰도바에 잠입시켜서 정부 건물을 공격하거나 인질 행위를 벌이는 등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몰도바, 옛 소련 공화국의 일원이죠.
네, 소련 공화국의 일원으로 있다가 지난 1991년에 독립했습니다. 국토 면적이 약 3만 4천 평방킬로미터에 인구가 약 260만 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입니다. 북한 면적이 약 12만 3천 제곱킬로미터가 되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짐작이 될 텐데요. 현 대통령인 산두 대통령은 친서방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 가입을 신청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몰도바 대통령하고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볼로디미르 제네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주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EU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몰도바를 무너뜨리고 점령하려는 계획을 점령하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위협하려는 또 다른 조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입수한 첩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몰도바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 반응 어땠습니까?
네, 외무부가 14일 성명을 냈는데요. 그런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실천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몰도바 사이에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 크기우 정권이 몰도바를 러시아와의 힘든 대결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입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를 거듭 강조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긴장 국면이 조성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13일 만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필리핀과의 조약에 따라 이 동맹국인 필리핀을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남중국 해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야겠군요.
네, 필리핀 당국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사건이 지난 6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해양경비정이 보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숄에 접근하려고 하자 이 중국 해양경비선이 이를 막기 위해서 이 강력한 군용 레이저를 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필리핀 쪽 승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필리핀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필리핀 외무부가 14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 중국 함정의 행동은 명백한 공격 행위이며 이 필리핀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난달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해상 갈등을 대화와 외교로 풀자고 합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마닐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 서한도 보냈다고요?
네, 이 중국이 다른 나라 선박들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행위, 괴롭힘, 위험한 기동, 군사용 레이저 발사, 이 불법 무선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 14일에는 황실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필리핀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필리핀 해양경비정이 이 중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중국 영해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왕원빈 대변인은 레이저 사용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만 중국 해양경비정이 이 중국 법과 국제법에 의거해서 전문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관련 입장도 보겠습니다. 13일 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군요.
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 미국과 필리핀 간 방위 조약을 언급하며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필리핀 해양 경비대를 포함해서 이 필리핀 무장 병력, 민간 선박, 항공기 등이 공격받으면 미국은 지난 1951년에 필리핀과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해서 필리핀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이 중국의 위험한 행동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남중국해의 항해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 그러니까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중국은 1940년대에 임의로 이 지도의 근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내세워서 이 남중국해 약 90%가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오랜 갈등을 빚어왔고요. 이 문제는 필리핀 측 제소로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PCA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PCA 판결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 이 PCA CIA는 이 중국 쪽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은 여전히 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요. 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면서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은 중국의 무력 도발을 겨냥해서 이 남중국해 상에서 정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미국제 순항미사일을 대거 구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계연도 안에 미국제 순항미사일의 일괄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다음 회계연도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네, 자 미국제 순항미사일.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나 구매를 한다는 건가요?
네, 하마다 방위상은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몇 개나 주문을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2023년 회계연도 안에 필요한 양을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주문 수량이 대략 500개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미국 방위 산업체인 네이션사가 만드는데요. 이 미국 정부는 이 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외 군사 판매, FMS라는 방식이 있군요.
네, 이게 이 미국 정부가 우방국을 대리해서 물자를 구매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 미군 쪽으로 조달되는 가격에 행정비만 따로 부과해서 이 물자를 우방국에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네. 일본이 최근에 그 새 방위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매도 이 새 전략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이른바 이 반격 능력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이 새 방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 반격 능력이라면 이 적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새 방위 전략은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때까지 이 반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반격 능력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원거리 공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토마호크 미사일 최대 사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대략 사거리가 1,60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잠재적 적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나 북한 안에 있는 이 목표물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이 명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991년의 걸프 전쟁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 전쟁에서 이런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구매하기로 한 토마호크 미사일. 그러면 실전에는 언제 배치가 됩니까?
네, 원래는 2026년 회계연도 배치가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 미사일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가능한지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일본 정부가 미국 해군이 최근 현재 쓰고 있는 이 최신형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기를 원하는데 이 미사일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더 높게 집계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고요. 미 하원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소식, 또 조지아주 검찰이 주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외압 의혹 조사 내용 일부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경제 소식부터 볼까요? 미국 물가 관련 수치가 새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14일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월 물가는요 앞선 달보다 0.5% 올랐고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6.4% 상승했습니다. 앞선 지난 12월의 연간 물가 상승률인 6.5%에서 0.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다만 이 월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에 0.1%에서 0.5%로 높아졌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의 물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연간 물가 상승률은 무려 9%를 넘었는데요. 이후에 조금씩 상승 속도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10월에 7%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12월에는 6%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상승폭은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6.2%의 연간 물가 상승률보다는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물가 상승에서 좀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주거비입니다. 1월에 주거비는 앞선 달보다는 0.7% 그리고 이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는 7.9%가 올랐습니다. 1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네. 자, 물가 상승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식품하고 에너지로 꼽는데요. 이 부분의 물가 상승은 어땠습니까?
네, 두 부문 모두 다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식품은 전월 대비 0.5% 그리고 전년 대비 10.1%가 올랐습니다.
네.
이 식품 물가 상승에서 눈에 띄는 품목이 있는데요. 바로 계란입니다.
네.
최근 계란값이 금값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수출을 보니까 1월에 계란값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70%나 올랐습니다. 1월에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 그리고 전년 대비 8.7%가 올랐습니다. 이 두 품목 모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1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는 0.4% 그리고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5.6% 올랐습니다.
네, 자, 발표되는 물가지수들을 유심하게 들여다보는 기관이 있죠.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물가자료는요. 연준이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물가안정과 또 절대고용이 연준의 달성 목표인데요.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는 물가 안정이 연준의 최대 해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달 초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네, 연준이 또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시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의 물가 상승률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물가 보고서 하나를 바탕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반길만한 속도로 충분히 빠르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을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다음 연방공기시장준비위원회 즉 FOMC 회의는 3월 말 그리고 5월 초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연준은 앞으로 두 차례 더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준금리는 5%에서 5.25%가 되는데요. 이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밝히기 위한 연방의회 조사가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13일 이 전현직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에게 관련 문서와 증언을 요청하는 일련의 서한을 발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코로나19의 기원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 조사는 누가 주도를 하는 겁니까?
네,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특별소위원회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13일 조사 착수를 알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을 지낸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여러 전현직 관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실에서 우발적으로 유출됐다는 가설을 둘러싼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서한입니다.
예. 자, 코로나 기원 조사에 착수한 관련 위원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소위원회의 브래드 웬스트롭 위원장은요. 성명에서 이 조사는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그래야 예측과 대비 또는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임스 코모 정부 감독위 위원장은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에 따를 것이라면서 은폐에 가담한 미국 정부 관리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관련 서한을 받은 행정부의 관리들이 파우치 전 수석 의료 보좌관 말고도 또 있습니까?
네, 에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 국장과 또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호생부 장관 등도 이 서한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코로나 기원에 관해서 왜 지금 조사를 하려는 겁니까?
네, 해당 조사는 작년 중간선거 기간에 공화당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기도 한 웬스트롭 위원장은 그동안 미국 정보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와 관련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이었는데요. 이 정부의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생물 무기 연구 도중에 유출됐을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보고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당시 기밀 해제된 정보를 담은 정보당국의 소수 의견 보고서로서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의 보고서와는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5회 ODNI 측은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정밀 조사를 벌인 끝에 바이러스가 생물무기 실험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면서 연구실 유출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과학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질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긴 하지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우치 전 수장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 역시 이 야생동물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이 종간 장벽을 넘어서 사람에게 직접 전파됐을 가능성, 즉 이 자연 기원설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뭐 생물 무기로 개발하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 이런 의혹이 퍼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원 조사를 지시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원 조사 과정에서 앞서 공화당 의원들과 파우치 소장이 청문회에서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작년 5월 파우치 전 수장은 이 국립보건원이 우한연구소에 기능 획득 연구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자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파우치 소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능 획득 연구는 바이러스에 없었던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우한연구소가 이 NIH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기능 획득 연구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자 이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건데요. 이 서한을 받은 사람들은 위원회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서한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웬스트럽 의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잠재적인 증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파우치 전 수장은 지난해 11월 백악관 브리핑에서 만약 공화당이 코로나 기원을 조사하는 계획에 착수한다면 전적으로 이에 협력하고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지아주의 조사 결과가 곧 공개된다는 소식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판사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 특별 대배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16일까지 공개하라고 조지아주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특별 대배심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주 당국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관해 조사했는데요. 지난달에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해산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일부라면 어떤 내용은 공개하고 어떤 내용은 비밀로 한다는 겁니까?
네, 폴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이 보고서의 서문과 결론 그리고 이 특별 대배심이 증인의 거짓말을 우려한 부분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기소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일부만 공개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지아주 검찰 측은요, 기소가 결정될 때까지 보고서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언론연합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다라면서 전체 보고서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했었는데요. 판사가 이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에 3주 만에 일부 내용 공개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하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기간 그리고 연방헌법 제정 이전 기간 미국은 이른바 연합규약에 따라서 통치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두 번째 순서로 연합규약의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연합규약은 1781년 각주 비준을 받아 발효됐고 1789년 연방헌법 발효 때까지 미국 헌법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규약 체제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국가연합의 형태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즉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 13개 주 정부가 연합한 형태의 국가체제였던 것입니다. 연합규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각주는 주권, 자유 및 독립을 보유하며 이 연합에 따라 별도로 연합의회에 명시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권력, 관할권 및 권리를 보유한다.
연합규약이 제정됨에 따라 연맹체 기관으로 연합의회가 설립됐습니다. 당시 이 연합의회는 사실상 미국의 중앙정부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연합의회는 각주의 권고는 할 수 있었지만 13개 주를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연합규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각 주가 연합의회 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의회 의원은 각주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에 준하여 매년 임명된다. 각 주에 이들 의원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연합의회가 결정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반을 훨씬 넘는 주가 찬성해야 했기 때문에 연합의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규약 제9조의 말미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허가, 조약 체결, 주화 제조, 차입, 전함 건조나 매입수 결정 등 권한은 13개 주 가운데 9개 주가 찬성하지 않으면 연합의회가 행사할 수 없다.
거기에 연합의회에는 중앙정부가 가져야 할 핵심 권한인 징세나 통상 규제권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합규약 체제 아래 중앙정부는 오늘날의 국제연합, 즉 유엔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연합규약이 체결되고 몇 년이 지난 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 많은 미국인이 연합규약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84년 1월 당시 버지니아 주지사 벤저민 해리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항상 목발로 움직이고 매 걸음마다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반쯤 굶주린 절뚝발이 정부였다.
이런 문제의식은 결국 새로운 헌법의 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두 번째 시간으로 연합규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산업별 노동조합인 CIO는 몇몇 주요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오직 힘든 노력과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CIO가 치른 첫 번째 큰 투쟁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1935년 말 제너럴 모터스 공장 노동자 일부는 임금 인상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자신이 일하던 기계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 44일 만에 제너럴 모터스는 항복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동차 노동조합이 제너럴 모터스 노동자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제너럴 모터스 노사 양측은 새로운 노동협약에 관해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는 1935년 미 전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보낸 대표 200명이 모여서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던 때 제너럴 모터스는 포드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가 등장했습니다. UAW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였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이 조직의 대표성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감행했죠. 파업 결과 제너럴 모터스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대표성도 인정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투쟁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포드사 측 경비대는 노동조합 조직위원들과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포드사 역시 결국 이 새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강업계 역시 새로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전국 철강 노동자들의 공식 대표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회의 CIO는 미국의 전통적인 노조와는 달리 기술이 아닌 산업별로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1938년까지 주요 산업을 조직해가는 투쟁에 승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나서는 것보다 함께 목소리를 내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요. 1930년대 후반 미국의 대표적인 노조는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줄여서 AFL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이 있고 이 산업별로 조직된 새로운 노동조합인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줄여서 CIO로 부르는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가 있습니다. 이 두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했는데요. 그러다가 1955년 AFL과 CIO는 한 조직으로 결합해서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 즉 AFL-CIO라는 노동조합 조직으로 출범합니다. AFL-CIO는 미국 최대의 노동단체인데 단일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 분야별로 수많은 개별적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형태로 조직됐습니다. AFL-CIO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남아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소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항상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 차례 연이어 집권한 공화당 소속 전임 대통령들처럼 대기업을 끊임없이 지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기업의 위험에 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의 뜻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대기업의 위험성을 지적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들은 미국의 여러 전통적 기업과 보수적 지도자들 사이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점점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의 부유층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거나 독재자 또는 미치광이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연이은 보수적인 대통령 집권 아래 지속해서 지지를 얻었던 미국의 대기업과 부유층,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갈수록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 행정부의 뉴딜 정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 전체를 공격하는 정책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재계 지도자인 JP 모건의 가족은 방문객들에게 모건 앞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이름을 입에 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JP 모건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라는 이름을 듣는다면 혈압이 올라갈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반대 분위기는 1935년과 1936년에 걸쳐 내내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틀에 박힌 생활, 단조롭고 무료한 기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really feeling like I'm stuck in a rut. Everything just feels so monotonous.
I thought you preferred a boring life.
Did I say that?
Well, anyway, I've been feeling the same way. It's like I'm just existing, not truly living. I think I need to make some changes in my life to shake things up.
제가 잔과 삶이 무료하고 단조롭다, 지루한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삶이 틀에 박혀 있다.
Stuck in a rut.
Rut, R-U-T, rut. 바퀴자국, home이라는 뜻이고 stuck, 어떤 것에 갇혀서 못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Stuck in a rut.
기분이 틀에 박혀 있다.
I'm really feeling like I'm stuck in a rut.
삶이 틀에 박혀 있는 기분이다.
I feel like my life is stuck in a rut.
자, 이번에는 느린 속도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really feeling like I'm stuck in a rut. Everything just feels so monotonous.
I thought you preferred a boring life.
Did I say that?
Anyway, I've been feeling the same way. It's like I'm just existing, not truly living. I think I need to make some changes in my life to shake things up.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really feeling like I'm stuck in a rut.
나는 정말 틀에 박혀 있는 기분이에요.
Everything just feels so monotonous.
모든 것이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Monotonous.
단조로운.
Feel so monotonous.
단조로운 느낌입니다.
I thought you preferred a boring life.
나는 당신이 지루한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루하다.
I'm bored.
나 심심해요.
It's boring. I'm boring.
나는 지루한 사람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I'm bored.
나 심심해요.
I'm boring.
나는 지루한 사람입니다.
Did I say that?
내가 그렇게 말했나요?
I've been feeling the same way.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It's like I'm just existing, not truly living.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는 게 아니라.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It's like 뭐뭐와 같다, 뭐뭐와 비슷하다. It's like 뭐뭐 같아요.
I think I need to make some changes in my life to shake things up.
나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o shake things up.
직장 생활이든 삶 전체든 어떤 것에 변화를 줄 때 뒤흔든다 이런 표현하죠. 영어로는 뒤흔든다.
Shake things up.
Shake things up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I want to shake things up.
나는 뒤흔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를 주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끝으로 틀에 박힌 생활.
Stuck in a ru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really feeling like I'm stuck in a rut. Everything just feels so monotonous.
I thought you preferred a boring life.
Did I say that?
Well, anyway, I've been feeling the same way. It's like I'm just existing, not truly living. I think I need to make some changes in my life to shake things up.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틀에 박힌 생활.
Stuck in a rut.
변화를 주고 싶다.
I want to shake things up.
단조로운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